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신이여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같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성 성가대 찬양 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민교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탁치고 연불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제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보면 괜히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 벗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너 잊어먹었다고 했는데 친구들 오면 또 그 옷 입고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왜 죽을까? 그래서 화장터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를 다녔는데 특별히 뭐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또 목탁 치고 49제 드려주고 뭐 부산에 있는 단감동 화장터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왜 한번 태어났으면 안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죽을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춘기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두 다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전라북도 이제 1위죠. 대학교 다닐 때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서울까지 걸어와 봤습니다. 나는 왜 다리가 있을까? 여러분 왜 다리 있으세요? 저는 그런 몸으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을 제가 만나면서 나는 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고무신만 신고 천왕봉을 몇 번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혹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제가 반감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제가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도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출마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 CCC 학생들 점심때마다 찬양하면 가서 이렇게 물집 끌고 왜 원불교 학교인데 왜 찬양하냐고 이러면서 참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태어나야 할까? 왜 장애인이 있어야 할까? 더 구체적인 질문은 왜 나는 건강한 사람일까? 나는 뭘 잘해서? 이게 저에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뭐 다른 사람 질문 이전에 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요. 나병 환자들. 소록도 같은 곳을 소개받고 제가 소록도에 가서 처음 남양한자를 보는 순간부터 제가 더 크게 내가 더 큰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병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도, 인도, 수로하기, 축생조대 윤회설을 잘 설법해서 인가론으로 업보경을 잘 가르쳐서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처님의 그 인가론의 진리를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 삼난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로서 세 가지, 내가 부처인데 나도 이 땅에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어렵고, 부처님 만난 것이 어렵다. 이런 세 가지의 부처님의 삼난 어려울 난자 써서 세 가지 그 법문을 제가 기억하면서 부처님도 어렵다고 했던 것을 제가 다 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고 또 건강하고 또 부처도 믿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문둥이가 되기로 결심하고 눈썹을 깎고 소록도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전하는 땡중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병환자 되신 분들께 당신이 왜 문둥병 걸렸는지 아냐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어느 날 국민학교 교장쌤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선생님이 나이 드셔서 62살인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하시다가 실려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전라남도 광주일고 2학년 다녔던 학생이 실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제가 그 첫 번째 제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세 사람에게 막 섬에서 이제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생에 전 죄 때문이니까 꼭 부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육군 중사로 문둥병 걸려서 들어온 그 군인이 저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나병 환자 걸린 것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냐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 무중생들이 아직도 자기의 죄를 모르고 또 부모의 죄도 모르고 전생의 죄도 몰라서 이렇게 과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정말 이 생에 꼭 부처님 만나서 다음 생에 꼭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땡중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에게 예수미더라고. 예수미더면 행복할 텐데 예수미더라고. 그렇게 저에게 예수를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또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섬 바다도 마음대로 육지도 갈 수 있고 부모님께도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있고 또 하늘이 좀 버리라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갇혀 살고 있고 왜 여러분이 행복하냐고. 아니다고. 여러분들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고 막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더라고. 제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크게 반감을 가지고, 나병균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침입니다, 침. 그래서 침을 핥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이 문둥이가 되어야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한번 눈썹도 세 번 깎아봤습니다. 한번 깎으니까 한 6개월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문둥이처럼 보여야 되니까 눈썹도 깎아보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록도 가기 전에 주로 화장터에서 49제 지내드렸던 그런 이제 장의사 가서 염도하고 대학교 다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논산에 착출받았는데 군대도 또 착출받아가지고 제가 태권도 유단자로 그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하고 왜 이렇게 가까운지, 그래서 아마 양화진이 저에게는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덤에서의 예배. 그래서 소록도에, 특별히 저는 화장터, 소록도의 말령당이라고 사람들이 죽으면 위패를 모신 그런 곳에 가서 염불하고 또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균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장시켜요. 그래서 그 화장하는 가운데 천도제 지내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열심히 목닥치고 염불하면 이쪽에서는 계속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제가 더 크게 목탁치고, 그럼 이쪽은 더 크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고. 어느 날 제가 그 후로 7년 만에 제가 법당 안에서 소록도에 법당을 개척하면서 그 법당 안에서 제가 그 좌선 끝나고 금강경하고 반야바라밀다신경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혀에서 며칠 후 며칠 후 막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대학에 올 때까지 이게 불경을 많이 해왔고 이게 몸에 젖어 있는데 이게 염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참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까지 참 많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막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실제적으로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다쳤는데 죽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좀 신비스러울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같은 땡중을 예수 믿게 했다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선교사까지 가게 했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부족한 저를 자랑하고,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한 14년 선교사로 나간 지 됐는데 지금까지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록도, 결혼해서 소록도에도 신혼여행도 가기도 하고 소록도로, 또 아무튼 소록도가 제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버릴 정도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한 1분 40초 정도의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도록,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이러한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특별히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록도 같은 곳이 한국에 100군데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80년도 초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102군데나 음성 나환자촌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계속 질문이, 스스로 고민한 것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나는 왜 문둥이가 아니고 이렇게 건강할까, 뭐 이런 질문 속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 얘기를, 성경을 소록도 화장터에서 저같이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해왔던 얘기들을, 특별히 이제 선교지 얘기들은 동영상으로 1분씩 2분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알라 신이 알라가 저주에서 장애자가 됐다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아니죠. 더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에도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도바울이 복음에 비친 자라고 고백하고 선교를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에 비쳤다. 제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육신에 비친 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하게 함으로 영적인 비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록도와 함께 또 소록도의 기도와 함께 제가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제 화면 보시면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잠깐 보신 후에 제가 화장터에서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땅에서 알라의 저주로 인식되어 살고 있는 농아들이 예수 믿고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고백처럼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나병한 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그 귀한 예수를 소개했던 그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저도 이슬람 땅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희들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도록 농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소록도의 영적인 유산들이 이슬람 땅에서도 흘러가고 있음을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특별히 화장터에서 연불 천도제를 드렸던 하면서 법당 안에서 예수 믿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예수 전하려고 이제 아시아로 향하려고 갔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던 내용이죠. 16장이. 근데 그곳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한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밤중쯤 되어라는 그 한 센텐스가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교도소는 일몰이 되기 전에 다 문을 폐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께 이끌림 되어서 예수를 전했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전했던 거 가지고 감옥에 붙잡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히자마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게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거기 보면 한 밤중쯤 되어 그 말이 야 그렇구나. 바울과 실라도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그 시간 텀이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면은 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문이 다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내용이 제게 큰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법당 안에서 제가 성경을 쭉 봤어요.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에게 성경을 받아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 16장에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읽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조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걸 제가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은 걸 보면 그냥 무조건 감사했구나. 감옥 같은 곳에서 정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나올까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모든 인간 인류의 최고의 질문이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그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축제로 맞이했었어요. 죽음을 서로 경주했어요. 죽음을 경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저 내 옆집에 있는 저 친구가 죽지?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세레모니로 축제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교에 있을 때는 이 장례식을 가고 화장터에 가고 죽음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소록도에서의 화장터의 죽음은 말 그대로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환송식이었습니다. 죽음을 경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 땅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었지만 그분들의 그 죽음의 세레모니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제가 목탁을 더 크게 치면 그들은 더 크게 찬양을 했고 그 찬양 소리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들이 많다고 하는 법당이었지만 저에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법당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려왔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 조건 없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그 가사가 간수에게 영적으로 들려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그 기쁨과 감사가 간수에게도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소록도의 화장터에서 기뻐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경쟁하는, 경주하는 그들의 영적인 그 행복이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는 저에게도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비록 우리는 모스크에도 갈 수 없는 버려진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슬람 땅은 복음화될 거라고 이렇게 서로가 기뻐하고 또 우리 농아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지체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동영상을 또 하나 보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물론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추방을 안 당했다면 우즈베키스탄만 이렇게 바라봤던 선교사였을 텐데 추방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주변 국가에 있는 장애인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영상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 안에는 이제 소록도에서 이렇게 단기로 또 익산 왕궁 음성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 그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갖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태극기도 걸어놓고 또 한국의 농아사회 정본이라는 그런 깃발도 걸어놓고 왜냐하면 KGB의 눈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간 건 아니었고 소록도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제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해보자 그래서 약국 팔아가지고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장애인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 믿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제는 제가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슬람은 움마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2만 명, 2만 5천 명 해외로 선교사로 나갔다라고 한국 선교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슬람 땅에 있는 모슬렘들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지금 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온 숫자를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할까? 특별히 주님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 살아생전에 혹시 주님의 재림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슬람 땅의 선교를 위해서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사각지대라고 생각한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데 큰 성벽을 한꺼번에 큰 폭탄을 가지고 뻥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큰 성벽의 밑부분을 다람쥐 새끼들처럼 갉아먹어가지고 쥐새끼들처럼 싹싹싹 갉아먹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첫 번째 당신의 파트너로 사용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이 땅에 이런 소외받은 자를 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겠다고 설명하시면서 파트너로 사용하셨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예화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다 초청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소산다, 결혼한다, 뭐 땅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천국 잔치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무도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그 표현만 표어로 걸어놓고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포스터를 본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의 대상은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빨리 가서 쩔뚝발이와 앞을 보지 못한 맹인과 듣지 못하는 동아들과 이러한 장애인들을 강권적으로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의 장애인들 말씀을 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장애인들을 파트너로 사용하셨던 예수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 문이 닫히기 마지막 대상이 또 장애인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던 그 장애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특별히 이슬람 땅의 선교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농아들과 함께 사역을 맡겨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간혹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보다도 바냐바라 빌다심경을 강의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쉽습니다. 이게 아마 더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시험 받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꼭 이럴까?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언서 30장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아굴라의 기도와 또 하나는 뭐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잠언에 있음을 제가 알아차리면서 우리 이슬람 땅에 있는 특별히 제가 저희들과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이 일용할 양식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카자흐스탄에 와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으로 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생각 전혀 못하고 열심히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해서 열심히 농아들에게 축구 가르치고 열심히 먹이고 이렇게 했죠. 추방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로 옮겨주시면서 이제는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 땀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 뭐 이런 이제 그 나름대로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또 우리가 정말 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자로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콩나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콩나물 제가 콩나물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되면 빵 모자 쓰고 아저씨 콩나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되면 또 우리 한 가정, 농아인 가정에게 콩나물. 그래서 이름 자체를 그냥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콩나물 교회다 이렇게 하고 대신 11조 하지 않고 30조.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는 담당 그 농아인 가정이 가져가고 30%는 우리 센터에 내고. 그게 이제 좀 콩나물이 좀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한국 분이 와가지고 포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막 겁나게 잘 깔아버리는 거예요, 유통을. 아, 또 우리가, 이게 제가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이 콩나물이 잘 됐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막 그 뭐 포장을 멋있게 하니까 이게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이 아니고 이름을 춤추는 콩나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춤추는 콩나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운 콩나물은 길쭉하지 않고 콩나물이 꼬불꼬불꼬불합니다. 제가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서 콩나물 전도사로 30년 일했던 분한테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키우는 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튼 유통 포장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두부를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두부의 프로세스, 두부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과 콩을 선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거든요. 콩을 선택했으면 콩을 물에다 불킵니다. 그래서 물이 콩이 막 겁나게 불키게 합니다. 이렇게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맷돌에 갈아버립니다. 이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콩나 두부가 되는 과정이 정말 이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맷돌에 갈아버려요. 그래서 안 갈킨 놈들은 갈아진 콩들은 버려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놈들이 아니고 안 갈아진 콩들은 버려집니다. 쓰레기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푹 찝니다. 이제 이렇게 콩을 맷돌에 갈았던 콩을 푹 쪄요. 또 다른 또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팍 주시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주인의 마음대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어떤. 근데 이게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 한국 기업들 찾아가서 두부 좀 팔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장사로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부가 잘 됐습니다. 이름도 행복한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부 먹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막 부활절 되면은 그 카자흐스탄에 한국 분들이 한 1,000명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럼 부활절 되면 제가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콩나물과 두부입니다 해가지고 막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콩나물 두부 우리를 농가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해가지고 막 제가 막 이게 장사를 했거든요 하고 또 잘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 오고 막 이게 그 건축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이제 잘 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는 맷돌로 다 갈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은 또 딱딱 또 우리는 그냥 비닐봉다리 넣어가지고 팔로 다녔어요 농아들이랑 같이 근데 한국분이 와가지고 또 한국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포장을 또 맛있게 해가지고 낱개 포장으로 탁탁 눌러가면서 이렇게 파니까 또 우리 게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아무튼 또 이 포장 때문에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게 천냥하우스를 좀 해야 되겠다. 1달러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또 일거리를 주면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터 교회가 목표가 그 US 달러로 한 300불 정도의 이익금을 얻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또 키르기스스탄 농학교를 개척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더 또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또 헌금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사역자를 키우고 근데 또 천냥하우스 여기서 물건을 이게 이제 물건을 떼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원 교회에다가 또 콩 우리가 그 콩나물 그 두부 하려면 콩이 필요하거든요. 해콩 나올 때 쌀 때 팍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5만 원씩 보내줄 돈을 1년을 미리 땡겨 주시면 안 됩니까? 또 10만 원 보내준 교회한테는 저한테 1년치를 미리 주시면 제가 콩을 싸게 사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금 가지고 천냥하우스를 해서 농아들을 더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냈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후원교회가. 왜냐면 한국 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비를 땡겨달라고 하나 이게. 매월 준 것도 감사해야지. 매월 5만원씩 매월 제일 많이 준 데가 10만원이었습니다. 감사해야지 무슨 120만원을 미리 땡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래다가는 안 돼.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천냥하우스를 돈을 팍 벌어보려고요. 왜냐하면 팍팍 써가면서 한번 선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애들 그냥 이제 축구팀 하니까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팍팍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냥하우스를 한다고 물건 떼다가 이제 또 가져갔는데 이게 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다가 다 얼어서 터져버렸네요. 이게 샴푸 퐁퐁 이런 것들이 아 그래서 또 망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뻥튀기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망하고 또 일어나고 망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근데 그냥 쌀도 사놓고 다 외상이지만 콩도 몽땅 사나 불고 이러면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용할 양식도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용서할 수 있구나. 배가 부르면 악에서 건진 받을 수 있겠구나. 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애인 공동체를 이끌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귀한 예수님 그 아무튼 제가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가서 한국을 4강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감독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예수 만났던 그 본문입니다.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가 요한복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다른 말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꼭 불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돌고 돌고 막 돌면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뭐 윤회설 같기도 하고 막 처음에 그게 저에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제가 남은 시간이 4분이어서 좀 말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막 그때 그걸 화두로 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나사로 지금 어디 있죠? 다 천국 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렸는데 왜 천국 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저에게 성경이라는 글씨가 섬광처럼 탁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할 때 경자가 글경자인데 글서자인데 저에게는 거울경자로 저에게 탁 들어왔습니다. 거울경자로.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거울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였구나.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제 것입니다. 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자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불경평하냐? 막 이런 질문들이 한순간에 그냥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맹인된 자가 누구죠? 맹인된 자 누구십니까? 그게 저에게는 이제 거울로 보니까 그게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만나줬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겠습니까? 아, 저는 그러한 회복이 저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랬던 분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서신서 1장 1절마다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요소,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편싸움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신학을 마치고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실천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만 아무튼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 맹인에게, 제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죄냐고, 부모의 죄냐고, 자신의 죄냐고, 이 땅의 카스트 제도, 인도, 모슬렘, 힌두교, 뭐 불교, 유대교 모두가 다 죄로 사람들의 모든 걸 묶어놔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죄라는 것은 조이다라는 말에서 한국말로 왔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열심히 조이고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예수님은 조이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제가 이 말씀을 성경으로 거울로 보면서 그렇지, 소록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자로 만들어줬던 이유는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었다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우리 예수 믿고 다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이니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죽고 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습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이상 우리는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학위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PhD는 없지만 순교자의 라이센스는, 순교의 학위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문으로 스승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학위를 주셔서 그 학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 약국을 경영하시다가 땡중에 부르심을 받고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속에 새겨주신 이 선교사님 부부께서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이루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100주년 기념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슬람 땅의 특별히 장애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